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것?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사진으로 보는 뉴스, 잡지 같은 뉴스, 비비뉴스 앱이 출시되었습니다. 그날그날의 토픽, 스포츠, 연예인, 예능, 패션, 자동차, 요리, 음악에 관한 소식을 사진과 영상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비주얼한 뉴스, 비비뉴스 앱을 지금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검색해보세요. 비비뉴스.
그리스 로마 신화의 비너스를 아시나요? 니의 여신 비너스. 오늘날 비너스는 아름다운 여성의 대명사와도 같은 단어가 되었죠. 침대의 미술관 49화. 오늘은 끊임없이 명화 속의 뮤즈가 되어왔던 아름다운 여신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침대의 미술관 지금 시작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침대의 미술관 나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대의 미술관 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대의 미술관 코코넬입니다.
아, 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여러 재밌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려고 한 자리에 모였는데,
네.
네.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에, 저는 이제 회사에서 밤을 새고 있고요. 금요일에 제가 전에 소개해드렸던 샤넬 VIP전에 제가 다녀왔거든요.
오.
근데 제가 간 날이, 아, 금요일이 아니구나. 목요일이구나. 제가 간 날이 그냥 일반 관람객이 들어간 날이 아니라, 아티스트의 날인가? 해서 뭐 VIP만 들어간 날이었어요.
아, 근데 언니 어떻게
초대받은
들어간
사람만
거예요?
어, 저는 VIP를 따라갔죠 이제. 내가 VIP가 아니니까. 아. 근데 갔는데 전시는 생각보다 별로였고 그 샤넬 광고를 모아놓은 그 영상 상영관 같은 게 있어요. 그 코너가 저는 되게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관람을 하고 라운지 같은 데 앉아 있는데 관계자분이 지금 그 집 속의 집으로 유명한
서도호전.
서도호가 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VIP 전에.
어.
그래서, 와, 어디, 어디? 이러니까, 아, 지금 경원이랑 같이 있기 때문에 접근 못하고 사인도 못 받는다고. 아, 그래서 참 안타까웠던 일이 있었죠.
아, 연예인, 뭐, 예술가들도 뭐,
경원이 필요한 수준인가 봐요, 정말.
근데 너무 그렇군요. 유명하신 분이라서. 저도 한번 보고 싶기는 한데.
그냥 동네 아저씨 같을 것 같아요. 만나면
보면은
어. 그래서 그렇게 외모가 엄청나게 특이하고 이런 분은 아니잖아요.
아,
구사마야요이처럼. 그냥 근데 일본 사람들이 보면 모를 것 같아 그냥.
경호원이랑 같이 있으면 아 유명한가 보다 이렇게.
그렇죠.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네. 코넬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똑같이 작업하고 지내고요. 나는 별로 스펙티클한 일이 없는 것 같아. 그 언니처럼 회사를 다니는 것도 아니라서 사람들이랑 부딪힐 일이 진짜 없거든요.
아, 전 힘들어요. 사람들이랑 부딪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언니 그 좀 우리 저번 주 방송 쉬었잖아요.
네,
언니 밤샜다고 하고 막
이틀 동안 밤을 샜다고.
예. 그러고 월요일도 또 밤을 샜죠.
아이고.
그래서 참 회사 옮겨도 디자인 일은 더 디자이너들은 정말 힘들구나.
그쵸.
왜 그런 걸까요? 왜 디자이너들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게요. 촉박한 마감 기한과 계속 반복되는 수정과
힘들어요.
그러면 오늘의 첫 코너 진희님의 비너스 특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제가 전시가 없어서 오늘 특집을 또 하나 준비했어요.
네.
뭐 특집으로 또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리스 로마 신화가 어떤 서양 미술사의 주요한 소재가 아닌가 싶어서 한번 그리스 로마 특집을 오늘부터 시작해보려고 하고요.
네. 재밌을 것 같네요.
네. 비너스 특집을 먼저 2부 정도 기획하고 있는데요.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통 비너스의 그림이라고 하면 많이들 떠올리시는 그림이 있는데요.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그림이 있죠.
네.
이 그림은 우리나라의 모 전자회사의 광고에도 등장했던 그림인 것 같아요.
예전에도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서플B라는 프로그램에서 저 비너스의 탄생이 그림이 나왔는데 가슴 부분을 모자이크를 해서 내보내더라고요.
가슴 부분을 모자이크해서 내보냈다고요? 네, 어, 그렇구나.
이해가 안 가죠?
두 개 중에 한쪽은 가려졌는데 나머지 한쪽을 용납할 수 없었나? 어, 그랬구나.
네, 약간 그런 일도 있었어.
뭐 누드로 생각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그림은 1485년에 그려졌죠. 어,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어, 이 보티첼리라는 사람은 그 메디치 가문에 이렇게
후원을 받았던
어, 유명한 예술가이죠.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그리고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선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도 르네상스 거장 중에 한 명으로 꼽히시는 분이죠.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중앙에 비너스가 조개 위에 서 있고 그 조개는 바다에 떠 있고 오른쪽으로는 어떤 천을 들고 있는 여인이 비너스의 나신을 가려주려는 듯한 동작으로 천을 들고 있고요. 왼쪽에는 한 여인을 아는 날개 달린 남성이 입으로 바람을 불며 다가오고 있죠. 이게 비너스의 탄생의 순간을 묘사한 그림인데요. 비너스의 탄생에 관한 그리스 로마 일화를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옛날 그 그리스 로마 신 하면 우리가 주로 떠올리는 중심이 되는 신이 제우스 신이죠.
네, 그쵸.
모든 신들의 아버지 같은 느낌이죠. 근데 그런 제우스 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대지의 여신 가이아와 하늘의 신 우라노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있기 전에는 어떤 카오스라는 혼돈만 있었고요. 네. 혼돈으로부터 가이아가 탄생을 했고 가이아가 하늘의 신 우라노스를 또 낳은 거라고 해요. 그 가이아와 우라노스는 서로 또 부부였어요. 가이아가 우라노스를 낳았는데 두 사람도 부부가 되어서 아들 여섯과 딸 여섯을 낳았다고 해요. 근데 이 가이아와 우라노스가 낳은 열두 남매들이 바로 타이탄이라는 거대한 신들의 족속이었다고 합니다. 천하장사를 뜻하는 이 타이탄이라는 단어의 뜻은 그 거대한 배 타이탄에게도 사용이 되었죠.
아, 그래서 그런 이름이 붙은 거.
거대하다는 뜻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가이아와 우라노스는 또 자식을 낳아서 외눈박이 키클롭스 삼형제와 팔이 100개나 달린 거인들도 낳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괴물들이 아주 우라노스의 마음에 들지 않는 망나니 짓을 하고 다녀서 이 우라노스가 자기의 자식들을 무한지옥에 가두어 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인 가이아는 그게 이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가이아가 낳은 자식들 중에 한 명인 크로노스라는 신이 있어요. 시간의 신 크로노스. 그 크로노스가 아버지의 성기를 잘라버리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그 성기가 바다에 떨어져서 그 물거품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이 비너스라고 합니다. 그 피가 한 덩어리의 거품이 되어서 오랜 세월 동안 바다 위를 떠다니다가 미의 여신 비너스가 되었는데요. 비너스의 다른 말인 아프로디테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단어가 아프로스라는 단어인가? 이 단어가 거품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라고 합니다. 아무튼 바다의 신은 이 미의 여신을 태우고 조개 껍데기 하나에 올려가지고 해변으로 보내준 거죠. 이 그림상에 보면 한 여인을 안고 있는 날개 달린 남자가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이 서풍의 신 제피로스라고 해요. 비너스가 타고 있는 조개에 바람을 불어넣어 해변에 닿도록 도와줬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천으로 이 비너스를 감싸주려고 하는 여인은 이 섬에 있던 호라이 삼형제 여신의 맞딸인 탈로라고 합니다. 아프로디테가 상륙한 섬이 바로 키프로스라고 하는데요. 이때부터 키프로스는 아프로디테 여신의 섬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비너스의 탄생은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명화였고요. 비너스는 사랑의 여신, 미의 여신? 혹은 미의 여신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만큼 이제 신들 중에서도 정말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녀에게 이제 눈독을 들리는 남자 신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요. 바다의 신 포세이돈과 활의 신이자 음악의 신이자 태양의 신인 아폴로, 그리고 전쟁의 신 아레스, 그리고 제우스의 심부름꾼인 상업의 신 헤르메스가 서로 비너스를 차지하기 위해 큰 싸움을 벌이기도 했다고 하네요. 오죽하면 신들의 왕인 제우스는 자기의 동의 없이 비너스를 차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엄벌에 처하겠다고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 비너스가 너무 아름다운 만큼 제우스는 도대체 누구한테 시집을 보내야 될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던 거예요. 왜냐면 쟤를 이제 저렇게 두면 온갖 남자들이 다 추근대면서 뭔가의 큰 스캔들이 분명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이제 시집을 보내서 정착시킬지에 대한 고민을 했던 거죠. 근데 비너스의 짝은 헤파이토스라는 대장장이의 신이었다고 해요. 헤파이토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되게 못생기고 뭔가 비너스와는 되게 안 어울리는 사람이었다고
기억하는데. 헤파이토스가 대장장이의 신인 만큼 좀 그렇게 뭐랄까 엄청 매력적이고 이런 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치만 또 한편으로는 손재주가 몹시 뛰어나서 올림푸스에 사는 모든 신들의 무기 같은 거는 이 사람 손에서 다 탄생을 했죠. 헤파이토스는 아내 없이 살던 노총각의 신이었다고 합니다. 올림푸스를 통틀어서 혹은 인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추남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절름발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비너스와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 헤파이토스는 헤라 여신의 아들인데요. 헤라는 제우스의 부인이죠. 그치만 제우스의 아들은 또 아니라고 해요. 부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우스의 아들이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헤라가 자기 혼자서 낳은 자식이라고 해요. 그 제우스 신도 보면 제우스 신의 머리에서 탄생한 게 전쟁의 신 아테나라고 혼자서 낳은 자식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헤라도 혼자서 자식을 낳은 건데요. 사실 헤라는 그 제우스 신 혼자서 낳은 아테네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해요. 자기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제우스도 그 헤라 혼자서 낳은 헤파이토스가 약간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제우스가 하도 바람을 피고 다니니까 헤라 여신이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과 다른 신과 바람을 핀 건 아니지만 자기 혼자서 자식을 낳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약간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죠. 근데 하루는 이제 제우스와 헤라가 제우스의 바람 때문에 말다툼을 하다가 그 옆에 있던 헤파이토스가 자기의 어머니의 편을 막 들었다고 해요. 화난 제우스가 평소에 이게 아니어도 눈에 가셨던 녀석인데 너무 화가 나서 발로 차서 올림푸스에서 지상세계로 얘를 떨어뜨려버린 거죠. 그때 얼굴이 다 일그러지고 발이 절름발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볼품없었던 헤파이토스는 아내가 없었다고 해요. 그런 헤파이토스에게 미의 여신 비너스를 시집보낸 거죠.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무슨 생각이었지?
그쵸. 헤파이토스에게 시집을 가야지 얘가 뭔가 스캔들을 일으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모르겠네요. 아무튼 헤파이토스는 다시 올림푸스에 가게 되고 비너스와 결혼을 했지만 뭐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런 부분은 참 신화이지만 인간 세계의 일과 참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동화에서도 막 그런 얘기 나오고 개구리 왕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되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그쵸? 근데 뭔가 참 이게 신들이 인간들을 벌주고 이러는 내용도 나오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그치만 또 그들끼리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인간 세계와 비슷한 어떤 에피소드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 세계를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능력이 되게 전지전능하지만 정말 인간적인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그쵸. 그만큼 그리스 로마 신화가 더 재밌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너무 착한 어떤 신들만 나오고 그러면 이야기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재미없지.
아무튼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헤파이토스는 완전 추남이었기 때문에 비너스와 같이 있으면 그야말로 미녀와 야수 같은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헤파이토스는 너무나도 성실했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부인에게 어떤 그런 관심을 크게 주지 않았어요.
항상 사랑의 여신인데 되게 힘들었겠다.
근데 이제 비너스는 사랑의 여신이고 그 중에서도 어떤 육체적인 사랑의 여신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사랑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여신이거든요. 그래서 늘 자기를 쳐다보지 않는 헤파이토스에게 불만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비너스는 남신들을 유혹하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신과 이렇게 바람을 피우게 된 거죠. 근데 그 중에 어떤 신과 바람을 피우게 되었냐면 자식이 둘이나 딸려있는 유부남 신인 아레스를 유혹했다고 합니다. 아레스는 올림푸스 최고의 미남이고 전쟁의 신이고 약간 뭐랄까 용맹하고도 잘생긴
상남자 스타일
그런 스타일이었죠. 비너스가 아주 만족할 만한 남자였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이 두 신의 불륜 행각은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1485년에 그려진 마르스와 비너스 그림을 여기서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그림 설명을 잠깐 하고 지나가자면 가로로 기다란 그림인데 두 신이 이렇게 반쯤 어딘가에 기대서 누워있어요. 왼쪽에는 미의 여신인 비너스가 반쯤 누워있고 오른쪽에는 전쟁의 신 아레스가 누워있죠. 그 주위로 조그만한 어떤 동물을 닮은 듯한 아기 신들이 둘러싸고 있고 비너스가 옷을 입고 아레스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에 반해 전쟁의 신 아레스는 나신으로 거의 기력이 없는 듯이 축 늘어져서 잠을 자고 있죠. 이 그림이 결혼 축하의 의미를 담은 그림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이게?
불륜 관계인 두 사람인데 결혼 축하의 의미를 담은 그림이라고 하니 조금 신기하죠.
이상한데?
근데 전 또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게 그 네. 비너스는 어떤 그리스 로마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사랑을 의미하는 여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신부에게 비유하기 딱 좋은 여신인 거예요. 전쟁의 신 아레스는 반면 용맹하고 잘생겼으니까 신랑을 어떤 의미하기 좋은 그런 남자상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여기에 이제 헤파이토스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좀 결혼 축하 그림으로 받기가 이상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이 두 신이 이제 전쟁의 신과 사랑의 신이잖아요. 근데 어떤 그런 사람들 간의 싸움 그런 거를 정복할 수 있는 거는 오직 사랑과 어떤 아름다움 여자의 아름다움 그렇단 의미로 이렇게 멀쩡하게 비너스는 깨어있지만 사랑으로 인해 전쟁이 이렇게 축 늘어진 채 잠들어있는 모습이죠.
그런 의미구나.
그렇죠. 비너스랑 아레스는 다른 그림에서도 결혼 축하를 하는데 어떤 소재가 많이 됐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근데 저는 결혼 축가라고 생각하면은 예전에 그 비너스의 아들
큐피드와
그다음에 푸시케 같은 그런 사랑의 그런 모습의 그런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건 좀 생각보다 의외네요. 이거는
두 신의 의미를 생각하면 또 이해가 되긴 했어요.
의미를 생각하면 이건 좀 이해가 될 것 같긴 해요.
헤파이토스를 넣었다고 생각해봐요. 남편이 만족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신랑과 신부를 이제 상징하는 그림이니까. 아무튼 그렇고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실 텐데요. 다음 그림은 아폴로의 놀란 비너스와 아레스라는 작품이에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캐노피 같은 게 달려있는 침대 위에 아레스가 비너스를 안고 누워있는데 저 배경 뒤에 보면은 까만 구름을 헤치고 머리에 후광이 비치는 나체 남자가 멀리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아폴로의 놀란 비너스와 아레스라는 그림이죠. 이 아레스와 비너스가 미래를 하고 있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 그 용맹한 아레스는 온데간데였고 비너스를 안고 깜짝 놀란 불륜의 현장을 들킨 두 사람이 있을 뿐이죠. 이 두 신들이 벌건 대낮에 눈이 맞아서 숲속에서 바람을 자주 피웠다고 해요. 근데 그 장면을 태양신인 아폴로에게 걸린 거죠. 저기 멀리 서 있는 저 남자는 태양의 신 아폴로라고 합니다. 아폴로는 비너스의 남편인 헤파이토스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고자질을 또 하게 되는데요. 이 말을 전해 들은 헤파이토스는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그 자리에서 무언가 계속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그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물이었다고 합니다. 헤파이토스는 그물을 비너스의 침대에 설치해서 비너스에게 이런 메모를 남기고 집을 떠났다고 해요. 헤파이토스, 레노스 섬에 내려갔음. 며칠 걸릴 예정. 이런 노트를 쓰고 이제 집을 비운 거죠. 헤파이토스가 집에 없으니까 비너스는 숲속에서 아라시를 만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부른 거죠. 그렇게 두 사람이 이제 또 미래를 안다가 새벽이 됐는데 새벽에 헤파이토스가 집에 쳐들어와서 그 불 현장을 들이닥쳤다고 하네요.
도망을 못 갔었겠네.
자세히 보면 침대의 바로 왼쪽에 보시면 그물을 들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남자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헤파이토스라고 하네요. 알몸으로 자고 있는 비너스와 아레스가 침대에서 후다닥 일어나지만 헤파이토스가 만들어 놓은 그물에 의해 두 사람은 그 거미줄에 걸린 것처럼 벗어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웃긴 게 이 장면을 지켜보던 아폴론이 비너스를 연모했던 헤르메스에게 자네는 저 비너스의 남편이 부러운가 아니면 저 아레스가 부러운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좀 다르게 생각해서 그물이 부럽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그냥, 아레스가 부러웠다고 하는가?
그냥 둘 다 부럽다 라고 했다네요. 그냥 저들 중에 누군가 한 명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나도 그물에 걸려 저렇게 한번 갇혀 있을 수 있으면 좋겠소 라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두 신의 불륜 장면이 들키는 장면을 다르게 묘사한 또 그림이 더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 그림을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아까 설명해드린 상황과는 좀 달라요. 헤파이토스, 비너스, 그리고 마르스라는 그림인데요. 헤파이토스가 침대에 반쯤 누워있는 비너스의 몸에 걸려있는 어떤 천조가리 같은 거를 들춰보고 있는 장면이죠. 비너스의 몸에서 걷어내고 있는 이 천이 바로 헤파이토스가 만들었던 그 그물이죠. 그 그물에 얽혀서 비너스가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비너스는 마치 자기가 방금 일어난 듯한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 이 그림 속에 헤파이토스가 어디 있냐면 오른쪽에 식탁 같은 아래를 보시면 헤파이토스가 식탁 아래에 숨어서 고개만 빼꼼 내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불린 현장을 들키지 않기 위해 숨어있는 장면이죠.
되게 깨알 같다.
그쵸. 근데 이런 묘사가 참 예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게 비슷하다는 거를 알려주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똑같아 보이죠.
그쵸. 이 그림에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헤파이토스의 등 뒤로 보면 조그만한 창 같은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 창이 바로 거울인데요. 그 자기 아내의 불륜 현장을 목격한 헤파이토스의 어떤 초라한 뒷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죠.
뭔가 불쌍하기도 하고.
그쵸? 이렇게 오늘은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나왔던 비너스의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해봤고요. 다음 주에는 비너스가 미술사 속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비너스라고 하면은 옛날부터 아름다움의 상징?
그쵸?
상징이었으니까 뭔가 미술사적으로 예술가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영감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 예전 저번 시간에 제가 데비안이라는 작가를 이야기했었을 때 그 작가도 비너스를 소재로 작품을 했었던 거잖아요. 되게 기대가 되는 내용이네요.
그럼 다음 주에 2부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진혜님의 비너스 특집을 잘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코넬님의 예술가 입을 덮어주기를 진행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어떤 작가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제가 오늘은 좀 특별하게 그래픽 노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픽 노블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단어예요.
아, 그러세요?
네.
그 우리가 요즘에 웹툰 같은 거 정말 많이 보잖아요.
네.
나란히도 웹툰 많이 보시죠?
저도 완전 좋아하죠.
뭔가 그 만화라는 게 되게 우리한테는 되게 유희적이고 되게 재밌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예술성을 넣은 게 그래픽 노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렇군요.
네.
예술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노블이라고 하면 약간 소설 같이 떠오르는데
네,
소설이라고
네.
생각이 되는데 네. 그래픽 노블이면은 그림이 많은 소설.
그렇죠. 딱 그게 맞아요.
그런가요?
네, 단어가 딱 그런 뜻이에요.
그렇구나. 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좀 생소한 장르였던 그래픽 노블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어른들의 만화라고도 불리기도 한다고 해요. 이런 그래픽 노블은 만화와 소설의 중간적인 형식을 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만화책의 한 형태이긴 하지만은 보통의 소설만큼 길고 복잡한 스토리를 라인이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탄탄한 내러티브와 독특한 설정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 요즘 만화책계의 큰 흐름인 웹툰이
네.
이렇게 그래픽 노블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좀 더 요즘에도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만화였는데 그게 영화화 된다거나 예를 들어 네. 미생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딱 보면은 성인들도 좋아할 만하고 그런 영화적으로나 소설적으로나 스토리가 되게 탄탄하고 그쵸. 깊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래픽 노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픽 노블이라는 게 되게 개념이 애매해서 뭐 그냥 단순히 재밌는 거는 그래픽 노블이 아니냐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적인 뭔가 작가의 내면 생각이나 그런 거를 드러내야지 그래픽 노블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그 개념 자체가 되게 애매한 것 같기도 그쵸. 해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긴 하죠.
그렇죠.
얼마 전에 미생은 드라마로도 만들어졌다더라고요.
아, 그래요?
웹드라마.
웹드라마? 아, 재밌었겠다. 만화는 주요 목적이 오락과 유머 기능 외에도 그 자신의 생각과 감성, 정치적인 메시지, 사회 비판, 그리고 나아가서는 시각적으로의 그런 회화적인 표정까지 가능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네. 한편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영화처럼 스토리 라인이 길게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가능한 거죠. 뭐 예를 들어 일반인에게는 영화로 제일 많이 알려진 작품 V4 벤데타 아시나요?
네.
그 보면은 그 이 작품은 그래픽 노블계에서 굉장한 영향을 끼친 작가 앨런 무어라는 영국 작가의 작품이에요. 이 V4 벤데타는 인간 자체의 순고함과 존엄성에 대해서 주장하는 성격을 지닌 작품인데요. 그 때문에 정치적 이슈가 크게 발할 때 있으면 그 퍼포먼스로서 이 V의 이미지를 활용을 많이 하고 있죠. 약간 미소인데 되게 약간 섬뜩한 미소의 그런 그런 가면이 있죠. 그거 생각할 수가 있죠. 설국열사도 그래픽 노블이 원작이었다고 하고요. 뭐 가장 최근에 개봉한 제가 봤는데 가장 따뜻한 색 블루라는 작품도 원래는 아델의 삶이라는 그래픽 노블의 원작이었다고 해요.
아, 그렇구나. 네. 은근히 그래픽 노블 관련된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던
굉장히 많나요? 제가 오늘 대표적으로 두 작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오늘 책을 가져왔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소장하는 건데 하나는 바스티앙 비베스라는 프랑스의 만화가고요. 하나는 브레흐트 에번스라는 벨기에 작가입니다.
유럽권의 작가들이네요.
네, 유럽권 작가들이죠. 바스티앙 비베스의 작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내 눈 안에 너라는 작품입니다. 지금 양장으로 만화책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작품은 주인공 시점의 어느 남자와 어느 여대생의 푸푸나 사랑 이야기를 담은 만화예요. 근데 좀 이 만화는 독특하게 둘 대화 속에서의 남자의 말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요. 여대생의 말만 나와요.
네, 독특하게 지금 잠깐 살펴봤는데 심지어 남자의 모습도 보여지지가 않고 남자의 시각으로 본 여자 그런 광경들만 나오네요.
그리고 남자의 말을 넣지 않음으로써 독자들은 각자의 나름의 상상대로 해석의 여지를 할 수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목 그대로 그 남자 눈에 담긴 그녀는 그냥 예쁘고 풋풋해 보이기도 해요. 페이지 내에서 그런 딱 그 여자의 모습만 계속 나오거든요. 좀 이게 외국 만화답게 좀 개방적인 장면도 좀 있긴 하지만은 다른 우리가 맨날 보는 만화라는 차별성이 있죠. 보통은 우리가 사랑에 빠지게 되면은 그 사람을 보이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옆에 것들은 모두 저 안 보이고 하얗게 되고 종소리가 울린다거나 그런 이미지를 지금 책 표지를 보시면은 뭔가 그런 강렬한 느낌의 이미지가 떠오르죠.
네.
나라님이 한번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 색깔이 사람 여자의 얼굴이 있는데 여자를 앞에서 바라본 모습이 있는데 정말 너무 강렬하게 빨간색인 색채로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살색이 아니라 뭔가 찡하고 울리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감성을 잘 표현한 것 같기도 해요. 솔직히 이 책이 뭐 다른 이 작가의 다른 작품들보다는 스토리 라인적으로는 되게 뭐 약하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이미지적으로도 이미지적으로 주는 느낌이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책을 샀던 거였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 작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바스티앙 비베스. 네. 근데 이 작가의 다른 작품 중에 제가 소장하고 있는 책이 있는데 사랑은 혈투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정말 좋은 책이죠. 그게 이제 두 남녀가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헤어질 때까지의 과정을 만화로 이제 보여주는 책인데요. 그, 이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만국 공통의 어떤 연애 감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만화로 정말 잘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다른 문화권에 살고 있는 저조차도 이제 모든 장면에 다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작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만화가 전 재밌었던 게 네. 이제 사랑의 어떤 좋은 측면도 있지만 사랑을 하면서 그 사랑한 당사자가 받는 고통 이런 것도 되게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연애를 했을 때 어떤 감정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잘 묘사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보통은 우리가 만화라고 생각하면은 연애 만화 순정 만화, 샤방샤방하고 막 그런
현실 세계에 없는
현실 세계에 없는 그런 거라 생각하는데 이 작가는 뭔가 진짜 현실적이면서도 다른 부분을 좀 더 많이 생각할 수 있게 하죠. 나의 그렇죠. 모습을 여기서 만화책에서 보는 거야.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다른 작품인 바스티앙 비베스 블로그
그 작가가 블로그에서 그림을 조금씩 그렸는 거를 그런 책으로 한 대 엮어서 묶어놓은 거예요. 되게 두꺼운 책인데요. 근데 약간 그 프랑스 국가 자체가 되게 개방적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 사상이랑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약간 있기는 한데 가끔씩 시간 날 때마다 가끔씩 보면 괜찮더라고요.
시시프리로 보기엔 괜찮은 책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있고요. 이 작품을 내 눈 안에 너라는 작품을 보면서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구나 이런 것도 제가 많이 느꼈고요.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 약간 좀 씁쓸한 장면이 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럼 남자 주인공에 대해서 그 나를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소개해드릴 작가는 브레흐트 에번스라는 예술 애호가들이라는 작품을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 그림에 대해서 나라님이 대충 이 그림의 색감이라든지 그런 걸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곱 명의 사람들이 집을 짓고 있는 모양이에요. 나무로 골격을 만들어가지고
네.
사다리를 타고 어떤 사람은 망치질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설계도면을 들고 있고 한데
네.
배경은 밤에 작업을 하는 것처럼 모두 까만색이고 숲속에 집을 짓는 것 같아요. 주변에 나무들이 있고 바닥엔 풀이 가득 있네요.
저게 작품을 만들기 전에 골격을 만드는 모습을 표지로 쓴 거예요.
네,
대형 작품을 만드는데 그 골격이 필요하잖아요. 그 전작업을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들을 작업을 하는 모습을 표지로 썼더라고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그림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색감이 뭔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사람이 살색이 아니라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각자의 색깔을 갖고 있고 특이한 거는 경계선이 없어요. 그냥 수채 물감으로
네.
그 형태를 나타낸 것 같은데 많이 볼 수 없는 그렇죠. 스타일인 것
되게
같아요.
되게 그림이 강렬하지 않나요?
네.
독특한 느낌이죠. 그림 정말 잘 그려요. 잘 그리더라고요. 이 브레스트 에번스는 디스코 하렘이라는 다른 작품이 있어요. 예, 그 작품으로 인해서 국내에 처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만화 강국 벨기에에서 떠오르는 신의 작가라고 합니다. 색다른 감각을 자랑하는 28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작가가.
그래요?
네.
완전 어리네.
젊은 작가죠. 그 유럽 만화계에서 화려하게 등장을 했는데요. 그의 작품들은 선이 없는 수채와 과감한 색감, 제약을 두지 않는 자유로운 칸나누기 등으로 기성 만화의 전형적인 문법을 거스른다고 할 수가 있어요.
컷 하나하나가 일러스트 작품 같은 그렇죠. 작가네요.
보통 만화책에는 컷이 있는데 컷을 나누는 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저는 이거 작업을 어떻게 하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저거를 화면 구성을 다 미리 저렇게 하고 작업을 시작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스케치도 안 하고 그냥 수채 물감으로 처음부터 그리는 것 같기도 한데 되게 엄청 잘 그리더라고요.
그러네요.
여기서 뭔가 이게 골격을 그린 것처럼 미리 머릿속에 있는 구도와 그런 장면들을
앞서 소개했던 그 바스티앙 비베스라는 작가는 사실 네. 그림을 이렇게 좀 날려서 그리는 스타일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긴 스토리를 책 한 권이 되는 긴 스토리를 이렇게 그렸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이번에 소개해드린 두 번째 작가는 한 컷 한 컷에 되게 정성이 들어가 있는 그렇죠. 느낌이네요.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 이 작품은 그 예술 애호가들은 예술계를 풍자하고 인간의 오만에 대해서 다루면서도 환상적인 그림체로 이야기를 이끄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약간 스토리 자체는 영화 선물 가게를 지나야 출구 예술계를 풍자하는 느낌 그런 스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번스는 플랑드르 문학기금을 지원을 받아서 이 작품을 그렸다고 하는데요. 이 작품의 재미있는 점은 에번스는 본인이 기금을 받아 그린 작품에 대해서는 온갖 기금과 축제로 덮인 예술계를 풍자를 하고 있어요. 본인은 기금 받으면서 작업하면서.
예술 기금 받은 사람이 예술계를 풍자한다.
네, 그렇죠.
괜찮네요.
그 에번스는 유럽 만화의 아버지, 에르 제일의 이후 100의 만화를 대표하는 최고 만화가라고 해요. 그냥 대강의 스토리를 이야기하자면은 그 어정쩡하게 성공한 화가 페르테손이 예, 마침내 확실한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어요. 그 베르풀 비엔날레에 가서 그 작품 활동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개최지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고요. 그의 예상과는 달리 그 행사는 기껏해야 아마추어 티를 벗어난 정도였다고 하고요. 그 주최자들도 그냥 마을의 주민인 거죠. 페르테손만큼 절박한 사람들이 없었다고 소리에는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책들의 캐릭터들을 보면은 캐릭터마다 색깔이 다 달라요.
그러네요. 네.
사람이 파랑색 사람도 있고 초록색, 빨간색 이래요.
그렇죠. 등장 인물들의 성격에 따라서 색깔을 비율해서 그렸다고 하네요. 색감 같은 것도 되게 엄청 강렬하게 썼는데 되게 느낌이 되게 새롭더라고요. 스토리를 보시면은 좀 선물 가게를 지나야 출구로 작품이 생각이 많이 나실 거예요. 이거는 뭐 스토리 라인적으로 그렇고 그림적으로도 볼 수 있는 요소가 되게 많은 작품이라서 오늘 가지고 왔어요.
이 비주얼 노블이라는 장르가 참 재밌는 게 그림적으로나 스토리적으로나 되게 그런 출판 만화보다는 한 단계 더 예술적인 것에 가까운 느낌이 있어요.
저 되게 새로운 접근 방식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글들이 또 있더라고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그냥 굳이 만화를 왜 굳이 장르로 구분을 하냐. 그러면 그 전에 출판 만화들은 그런 예전의 만화 것들은
예술이 아니었냐.
예술이 아니었냐. 그런 이야기가 좀 그렇죠. 있긴 하더라고요.
이 그래픽 노블이라는 장르가 조금 더 이렇게 비상업적인 어떤 예술적인 위치의 포지셔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 굳이 우리를 나누느냐. 너희는 고급이고 우리는 저급이냐. 이런 논의는 그래요.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 생각 가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전에 뭐 만화라고 하면은 우리가 잉크로 약간 출판 만화 같은 경우 스크린 톤을 쓴다거나 그런 것들이라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뭐 표현 방식도 워낙 다양해지고 접근 방식도 워낙 다양해졌잖아요. 웹툰 같은 것도 생겼고.
그렇죠.
그런 거 되게 재밌는 또 비판적인 시각이 있을 수도 같기도 한데 또 그만큼 또 발전한다는 거니까 산업 자체가
그렇죠.
다양성이 뜬다는 거니까 또 좋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별로 만화 별로 많이 안 보거든요. 만화책도 그냥 어릴 때만 좀 봤지. 얼마 전에 허니아 클로버라는 만화책을 봤어요.
아, 저도 되게 좋아하는 만화책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동네 책방에서 빌려서 오랜만에 봤는데 좀 오글거리더라고요.
그런가요?
어렸을 때는 한데. 되게 재밌게 봤던 것들이
약간은 약간 오글거리는
그쵸. 그런 만화이대 좀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르를 찾는 독자층들이 좋아할 그렇죠. 법한 그래픽 노블이네요.
이 책들은 만화책이긴 하지만 책장에 있으면 정말 뭔가 있어 보일 것 같은데.
그러네요.
책들도 전부 양장이라서 되게 비싸게 만들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입니다. 아,
네, 그러면 코넬님이 오늘 소개해주신 브레이트 에번스의 예술 애호가들 그리고 바스티앙 비베스의 내 눈 안에 너에 네. 관해서 저희가 소개를 들어봤고요. 네. 그럼 오늘 소개는 여기까지 네. 할게요. 네. 저희 침대 위 미술관은 트위터로 청취자분들과 소통하고 있고요. 블로그로도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LBC 언더바 아트로 검색하시면 침대 위의 미술관이 나오고요. 매주 업데이트되는 방송 소식과 블로그 링크 올려드리니까 많은 방문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오늘 침대 위의 미술관 49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봐요.
안녕.
당신 삶의 비타민C LBC 언제나 당신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LBC 방송국이었습니다.